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에티오피아가 강력한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하일레 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에티오피아인 수백만 명이 심각한 가난에서 벗어났다며 최근의 경제 발전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의 이슬람 가격 단체 알샤바브와의 전투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데살렌 총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며 에티오피아 정부는 언론과 야당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의회를 100% 장악하고 있고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에티오피아의 개혁을 촉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데살렌 총리는 에티오피아 정부는 인권과 통치체제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약속은 진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곧 동아프리카와 아프리카연합 정상들을 만나 남수단 내전 사태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편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반대 주장을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공화당 일부 유력 인사들의 최근 발언들을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 세계의 99%가 이번 이란 핵 합의를 좋은 합의로 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거듭되는 설득과 증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회가 이번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7일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많은 여성들은 사창가로 내몰리고 있고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현대판 노예제로 규정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인신매매 현상은 주로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이른바 3D 업종을 포함한 산업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이민자들과 장애인, 소수계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전 세계 188개 나라를 인신매매 실태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최근 50여 년 만에 국교를 회복하고 있는 쿠바가 종전의 최하 등급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미국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도 최하 등급을 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터키가 시리아 북부 지역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의 위협에 대비해 IS 안전지대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일간 휴리에트는 터키와 미국이 안전지대 설정에 합의했다며 터키와 접경한 시리아 북부의 98km 구간에 폭 40km 지역이 설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관리는 27일 안전지대를 설정함으로써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의 안보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하지만 미국과 터키의 군사 공동 대응이 이 지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 정부의 공습을 중단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스의 5년간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28일 시작됩니다. 유럽의 실무관리 등이 참여하는 이번 협상에서는 그리스의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 등 폭넓은 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실무협상을 토대로 그리스 장관들과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고위관리들이 참여하는 본격 협상이 이번 주말부터 진행됩니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협상이 늦어도 다음 달 20일까지는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날까지 유럽중앙은행에 32억 달러의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7월 28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한국에 새로 생긴 신조어 가운데요. 혼밥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취업 준비에 여념없는 대학생들, 업무에 쫓기는 직장인들 중에 대충 혼자서 끼니를 때우는 젊은 층을 가리킵니다. 일부 혼밥족 가운데는 혼자 먹는 모습이 외로워 보일까 봐 공중 화장실에서 먹는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하루 한 끼 정도는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면서 즐겨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자, 이렇게 혼자 밥 먹는 외로움을 너무 잘 알았던 걸까요? 미국의 한 여자 경찰이 길에서 먹고 자는 한 노숙자의 밥 친구가 돼준 사연이 미국의 여러 텔레비전 방송에 소개됐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나가던 한 행인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는데 한 여자 경찰이 기름을 넣는 주유소 바닥에 혼자 앉아있는 노숙자에게 먹을 것과 커피를 들고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나란히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행인은 이 장면을 찍었고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경찰은 참 자연스러워 보이는 멋진 친절을 가졌다고 글을 달았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노숙자의 밥 친구가 돼준 여경찰은 20년 경력을 가졌더군요. 이 경찰을 만난 방송 기자가 왜 노숙자에게 음식을 줬는지를 물었는데요. 누구도 혼자 먹는 걸 좋아하지 않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외로움은 가장 힘든 고통이 아니겠냐면서 고립된 이들 노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바라면서 그 남자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숙자에 대한 편견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이죠. 이 사진을 보니까요. 여경찰과 노숙자 남성의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고개를 돌리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You made my day. 당신이 내 하루를 만들었어요. 뭐 당신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오늘 하루가 참 행복하네요 정도가 될 텐데요. 네티즌들은 이 경찰의 작은 선행이 노숙자의 하루를 행복하게 했다면서 감동을 나눴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부정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9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간간이 소나기 소식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13도에서 25도, 낮 최고 22도에서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23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22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22도에서 29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드렸고요. 경쾌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작해볼까요? 빌리 조엘의 노래 업타운 걸 골랐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기후변화 관련 대책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 크라이슬러사의 거액의 벌금을 매겼다는 소식입니다.
네.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이 방문객들에게 들소에 다가가 사진을 찍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요. 어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계획을 발표했네요.
네, 26일 저녁 클린턴 전 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Future generations will look back and wonder what were we thinking? How could we possibly be so irresponsible? I'm just a grandmother with two eyes and a brain. And I know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is going to have a big effect.
네, 클린턴 전 장관 이 영상에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은 이 영상의 첫 부분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장 뛰어들지 않으면 장차 후손들이 현 세대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할지 모른다면서 당장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힐러리 전 장관은 그러면서 공화당 후보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무심하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클린턴 전 장관이 기후변화에 맞설 해법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했습니까?
네, 클린턴 장관은 깨끗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라고 하면은 태양열이나 이 바람의 힘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바람의 힘, 풍력이나 태양열처럼 계속 써도 무한에 가깝도록 다시 공급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은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서 미국 사회가 이미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앞으로 더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이 당선되면 임기 첫날부터 다음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First, I will ensure we hit a target of having more than half a billion solar panels installed across the country by the end of my first term.
네, 첫 번째 목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오는 2021년 1월까지 미 전역에 태양열 지별판 5억 개 이상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네, 5억 개라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설치된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은 건가요?
네, 현재 있는 숫자보다 대략 8배 많은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태양열 지별판을 미 전역에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서 여기서 많은 동력원은 어쩐 말인데요. 그럼 두 번째 목표는 뭔가요?
Second, we'll set a 10-year goal of generating enough renewable energy to power every single home in America.
네, 당선되면 자신이 대통령직을 시작하게 될 2017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그러니까 2027년까지 미국 내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내겠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 계획이 현재 오바마 행정부도 추구하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 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 내 전력 생산량 가운데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목표는 현재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의 3배입니다. 그런데 클린턴 전 장관이 밝힌 목표는 2027년까지 이 비율을 3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그런데 클린턴 전 장관과 함께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다른 후보들도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내놨었죠.
그렇습니다.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6월에 오는 2050년까지 미국 안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또 무소속으로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곧바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요. 한 환경운동가가 좀 눈길을 끄는 발표를 했죠.
네, 바로 억만장자이자 환경운동가인 톰 스테이어 씨인데요. 예. 2030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또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를 자신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서 화제입니다.
네.
아, 이런 발표를 한 스테이어 씨는 일요일에 나온 크린턴 전 장관의 계획을 두고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테이어 씨는 또 다른 후보들도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 클린턴 진영의 정책이 이번에 나온 게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이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다섯 번 더 자신의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
클린턴 전 장관 측은 앞으로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이요,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 크라이슬러사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엄청난 벌금을 물렸네요.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는데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네, 1억 500만 달러입니다. 예. 연방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 영어 약칭으로 NHTSA가 일요일에 이 안전 문제와 관련된 23개 리콜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사의 벌금 1억 5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사는 작년에 이탈리아의 자동차 회사 피아트가 미국의 크라이슬러사를 합병해서 세운 회사입니다.
네. 이번 조처가 리콜 때문에 나왔다고 했는데 리콜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이 판매한 제품에 결함이 나오면 이 해당 제품을 걷어들여서 고쳐주거나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번역을 하면 결함 보상제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아트 크라이슬러사가 이번에 막대한 벌금을 무는 이유가 리콜을 제때 안 해줬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결함들이 드러났는데 이걸 리콜 등의 방법으로 제때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리콜이 모두 23개라는데요. 그 가운데 이 서스펜션이라고 이 차체에 무게를 받쳐주는 장치에 결함이 있어서 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차 방향을 제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고요.
네.
또 이 지프형 차량의 경우에는 다른 차가 뒤를 박으면, 그러니까 추돌하면 연료 탱크에 불이 나는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피아트 크라이슬러사가 연방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측에 이 거액의 벌금을 물기로 한 조처에 동의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의를 한 겁니다.
네.
NHTSA와 회사가 합의한 조처입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26일 나온 합의서에서 리콜을 제때 처리하고 차 소유주와 차 판매 대리점 그리고 관계 기관에 이 결함 발생 사실을 통보하라고 규정한 연방 규정을 자신들이 어겼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벌금이 1억 500만 달러라면은 이 NHTSA가 부과한 벌금 가운데 거의 최고액이라고요?
맞습니다. 기록입니다.
예.
작년에 일본 자동차 회사 혼다가 에어백, 즉 차량이 충돌할 때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 생긴 결함 때문에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돼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사가 1억 500만 달러로 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러면은 이번에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사가 벌금을 물고 또 결함이 있는 차량을 리콜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예.
이번에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하고 NHTSA가 합의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일단 부과된 1억 500만 달러 가운데 현금 7천만 달러가 벌금으로 나갑니다.
예.
다음에 최소한 2천만 달러는 회사가 합의서에서 요구한 과제들을 충족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만 달러는 곧 선정될 독립감시단이 이 회사 차량에서 다른 문제를 발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기로 돼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물론 결함이 있는 차를 리콜해야겠죠.
물론입니다. 아까 결함이 23개라고 23건이라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
이런 결함을 하나라도 가진 차를 모두 리콜해야겠죠.
네.
지금 나온 계산으로는 걷어들여야 할 차량 대수가 1,100만 대가 넘는답니다. 이번 합의서는 특히 서스펜션에 문제가 있는 차 50만 대를 회사가 다시 사들이도록 했고요.
네.
연료 탱크에 문제가 있는 차량 100만 대 이상은 차 주인이 원하면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트레이드인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트레이드인이라면 차를 살 때 자기가 몰던 차를 세차값의 일부로 보상받으면서 사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요.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사가 기사에 나온 걸 봤는데요. 그게 아마 이 자동차 해킹과 관련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4일에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사가 컴퓨터 해킹에 취약한 자사 자동차 140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동차 해킹은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한번 설명해드렸었죠.
예, 맞습니다. 이 외부에서 해커가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 자동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기사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예.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자 피아트 크라이슬러사가 해킹 위험이 있는 차량을 부랴부랴 리콜 조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면은요, 미국이 자랑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이요, 최근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경고한 내용이 화제인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죠.
네, 방문객들이 공원 안에 사는 바이슨, 즉 야생들소에 가까이 가서 이른바 셀피를 찍는데 네. 이게 위험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네, 참 야생들소라면은요 북미 대륙에 사는 커다란 소를 말하는데요. 아, 커다란 몸집에 또 머리에 뿔까지 달렸습니다. 이 옐로스톤을 차로 다니다 보면은 이런 들소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대한 들소하고 셀피를 찍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셀피라면 이 스마트폰, 똑똑한 손전화 같은 기기로 자기 모습을 직접 찍는 사진을 말하죠. 예. 그런데 이 옐로스톤에 간 관광객들 가운데 이 들소에 아주 가깝게 접근해서 셀피를 찍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네. 이렇게 찍으면 대개 사진에 자기 얼굴이 앞에 나오고요. 얼굴 뒤에는 들소가 보이는 그런 사진일 텐데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들소가 들이받기라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국립공원 측 말로는 지난주 21일에도 사고가 났는데 이날 43살 먹은 엄마와 이 여성의 아이가 이 들소의 5m 거리까지 접근해서 셀피를 찍으려고 했답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들소가 달려들어서 이 뿔로 이 아이 엄마를 머리 위로 던졌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아이 엄마가 다쳤는데 네. 다행스럽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군요.
네, 이런 사고가 옐로스톤에서 자주 나는 모양이네요.
네, 21일에 난 사고가 이번 여름에 난 사고 가운데 다섯 번째 사고입니다. 참고로 국립공원 측은 이 들소로부터 20m 거리 안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뭐 들소가 국립공원에 살면서 사람하고 좀 익숙해졌겠지만 그래도 짐승이기 때문에 야성이 남아 있겠죠.
물론입니다. 특히 지금 시기가 이 들소들이 짝짓는 기간이라서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호르몬 작용 탓에 들소들이 거칠어진다고 하는군요.
예.
참고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사는 야생 들소의 숫자는 약 2,000마리에서 5,000마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참 사람들 호기심 때문에 공원 측에서 이런 경고를 해도 제대로 먹힐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 국립공원 측에서 이 들소에 가까이 가서 셀피를 찍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돌렸는데요. 별로 효과가 없었답니다.
예.
하지만 국립공원 측은 무슨 이유에서건 위험하니까 절대 이 들소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훈훈한 뉴스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이 최근 특별한 모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최초로 착륙한 우주인 닐 암스트롱의 우주복을 전시하고 또 우주복의 디지털화 작업을 위해서 지난 20일부터 이 킥스타터라는 모금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람들의 후원을 받기 시작한 건데요.
네.
이 모금 행사 시작 닷새 만에 목표액 5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6,200명의 사람들이 적게는 1달러에서 많게는 만 달러까지 기부한 한 건데요. 네. 스미소니안 측은 목표액을 70만 달러로 더 높게 잡고 모금 마감일인 다음 달 19일까지 모금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네, 좀 이 뉴스도 좀 화제인데요. 네. 항공우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미국인들의 마음 참 각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모금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스미소니안 항공우주박물관이 미국인들에게 주는 이 신뢰와 애정이 큰 몫을 한 것 같았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킥스타터에 남긴 글을 보니까 하나같이 이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우주복이 전시된다면 누구나 가서 볼 수 있으니까 정말 기쁘다. 이 스미소니안 항공우주박물관을 정말 좋아한다.
네.
우주복이 전시되면 항공우주박물관으로 당장 보러 갈 것이다. 이런 글로 넘쳤는데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많은 미국인의 사랑을 받고 또한 미국인의 자랑이기도 한 스미소니안 재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면은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스미소니언 산하 박물관이 한두 개가 아니죠.
맞습니다. 이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에는 모두 19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습니다.
네.
뉴욕시의 박물관 두 곳, 그리고 버지니아에 있는 박물관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워싱턴 DC 시내에 있는데요. 박물관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우주 개발과 항공의 역사를 보여주는 항공 우주 박물관, 이 동식물학과 이 광물 표본 등을 통해서 자연의 신비를 밝혀주는 자연사 박물관, 미국 원주민인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 미국 역사 박물관, 아프리카계 미국인 박물관, 우편 박물관, 아시아 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워싱턴의 명소지요. 국립동물원도 스미소니언 산하 맞지요?
맞습니다. 이 400종 2천여 마리의 동물이 전시된 스미소니언 동물원은 다양한 체험 행사와 교육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늘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이 팬더곰을 볼 수 있어서 더 유명합니다.
네.
자, 그리고 스미소니안 재단 산하에는 9개의 연구기관이 또 있는데요. 해양생물학, 고생물학, 천체물리학, 그리고 미국 예술 등을 연구하는 연구소들과 엄청난 양의 자료를 관리하는 기록보관소, 그리고 도서관이 다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스미소니안 박물관은 세계 최대 박물관이며 연구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스미소니언의 규모에 대해서 수치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자, 지난해 기준으로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이 유물과 표본은 1억 4천만 점에 달합니다. 이 스미소니언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도 200만 점이 넘고요.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관광 방문객 수는 2,700만 명, 또 스미소니언 웹사이트 방문자는 9,900만 명이 이릅니다.
예.
또한 스미소니언 재단의 직원 수는 6,400명가량 되고요. 연구원은 720명, 자원봉사자는 9,800명이 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스미소니언 재단이 한 사람의 기부로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영국의 과학자인 제임스 스미슨이 지식의 추구와 확산을 위한 기관을 세워달라면서 재산 50여만 달러를 미국에 기부하면서 설립됐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100만 달러가 넘는 액수인데요.
네.
스미소니언 재단은 그의 성인 스미슨을 따서 스미소니언 이렇게 지어진 이름이지요.
네. 하지만 이 스미소니언 재단의 탄생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고 하던데요.
예, 1829년 스미슨이 사망한 후 6년 뒤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의회에 이 스미슨의 유산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재단을 만드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네.
또 영국에 있는 스미슨의 토지를 금화로 바꿔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렸지요.
네.
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미 의회는 1846년 이 스미소니안 재단을 인준했고요.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정부 차원의 스미소니언 운영이사회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약 170년이 흐르는 동안 스미소니언 재단은 이렇게 큰 규모로 성장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영국의 과학자인 제임스 스미슨이 미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네.
왜 미국에 그 많은 유산을 기증했을까요?
예, 이 당시로서는요, 이 50만 달러가 미국 연방 전체 예산의 66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네.
이 많은 돈을 미국에 기증한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추측이 많은데요.
네.
이 스미슨이 미국의 실험 시험 정신과 민주주의를 동경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잇고 있습니다. 사실 스미슨이 생전에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유산을 미국에 남기는 데 대한 이유를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이 미국의 예술과 인류화 그리고 과학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선물이 됐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스미소니언 재단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스미소니언은 전시물도 굉장하지만 공짜라서 더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모든 스미소니언 시설의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렇다 보니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1년 내내 미국 국내와 해외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 또 이 단체로 견학으로 온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스미소니언이 무료로 운영될 수 있는 데는 바로 국민의 후원과 지지가 있기 때문인데 스미소니언은 정부 지원금 외에도 기업이나 재단, 단체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사적인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스미소니언의 회원이 돼서 일정 부분 후원하면서 연구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스미소니언 하면은 자원봉사자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앞서 이 스미소니언과 관련된 수치를 말해 주셨는데 네. 직원보다 자원봉사자가 더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직원보다 자원봉사자가 1.5배 더 많은데요. 네. 스미소니언 기관에 가보면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 배치돼서 길 안내도 하고 유인물도 나눠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항공우주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 은퇴를 한 나이가 지극한 과학자들이 안내원으로 자원봉사하면 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미국인들이 스스로 동참하고 후원하고 또 봉사한다는 점에서 스미소니언은 미국의 숨은 힘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네. 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한국 전시실도 있죠.
예,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한국관이 있는데요. 지난 2007년 6월에 개관한 한국관은 그동안 미국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2017년 후반기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스미소니언 재단이 참 단순한 박물관, 연구소 이렇게 짧게 말하기에는 정말 많은 얘기거리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스미소니언 재단은 제임스 스미슨의 유언인 이 지식의 추구와 확산을 위해서 과거 유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지식을 찾아가고 또 이를 세계와 공유하는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스미소니언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교육, 시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스미소니언 재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6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 이어가겠습니다. 서바이버가 부릅니다. Year of the Tiger 골라봤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더 티파티 알아봤었죠?
네, 티파티는 지난 2009년에 이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시작한 풀뿌리 운동인데요. 이 티파티 운동가들은 정부 규제에 반대하고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 자유시장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18세기 중반에 일어난 보스턴 티파티, 이 보스턴 차 사건의 정신에 계승한다고 해서 티파티란 이름이 붙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당시 영국의 세금 정책에 분노한 미국인들이 보스턴 항 배에 실려있던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인데요. 예. 이 일이 도화선이 돼서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는 뜻의 Taxed enough already. 이 말의 머리글자 TEA를 따서 티파티라고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름이 참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어떤 그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 단체를 통틀어서 이 티파티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티파티 운동가들은 전국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에 오히려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U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들어볼까요?
U is for Underground Railroad.
네, Underground Railroad, 지하철도란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하에 있는 철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19세기 초반과 중반에 도망 노예들의 탈출을 도왔던 비밀 조직망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지하철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켄터키주의 어느 마을, 흑인 노예 일라이자는 주인이 아들 해리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탈출을 결심한다. 무사히 오하이오 강가에 이르렀지만 배를 띄울 수가 없었는데 얼어붙었던 강이 녹으면서 커다란 얼음장들이 무서운 속도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추적대는 점점 가까워 오고 발을 동동 구르던 일라이자, 어린 아들을 꼭 끌어안고 떠내려가는 얼음 위에 뛰어오른다.
네, 1852년에 해리엇 스토우가 발표한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라이자는 얼음을 건너뛰어서 무사히 오하이오 강을 건너고요. 추적대를 따돌리고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남부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삶을 그린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은 미국 최초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밴더빌트 대학교 역사학과 리처드 블랙키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해리엇 비처 스토우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쓰기 전에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살았는데요. 신시내티는 바로 켄터키주 건너편에 있습니다. 스토우가 신시내티에서 살면서 도망 노예들 얘기를 많이 듣고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도망 노예들 얘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쓴 겁니다. 이 소설이 내셔널 이라, 전국시대란 노예제도 폐지론자들 신문에 연재됐는데요. 노예제도 폐지론을 전파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됐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소설이었으니까요. 나중에 단행본으로도 나와서 수십만 권이 팔렸고요.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연극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스토우는 1830년대에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살면서 노예제도 폐지론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노예주였던 남부 켄터키주의 농장에서 도망한 노예들이 지하철도를 이용해 북쪽으로 탈출하는 과정을 보고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썼다고 합니다. 지하철도는 당시 흑인 노예들이 남부 노예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다고 블랙키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It came into existence.
지하철도는 1830년대에 일어난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하철도란 이름이 붙었나 하면요. 먼저 철도가 개발되던 즈음에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철도란 이름이 붙었고요. 또 도망 노예를 쫓던 농장 주인이 노예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아마 지하로 숨었나 보다 이렇게 말한 데서 지하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도라고 불리게 된 거죠.
지하철도가 확실히 언제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망 노예를 돕는 움직임은 1700년대 말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지하철도 운동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도는 실제 땅속에 있는 철도가 아니라 도망 노예들의 탈출을 돕는 비밀 조직망 같은 건데요. 암호로 노예들이 탈출하는 경로는 노선, 노예들을 숨겨주는 장소는 역, 이들을 돕는 사람들은 차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차장들이 돌봐주는 노예들은 화물 또는 소포라고 불렀습니다.
컨덕터, 그러니까 차장이 도망 노예들을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릴랜드주에서 도망한 노예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도착하면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망 노예를 집에 재워주고요. 다음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주는 거죠. 이렇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한 역에서 다른 역으로 데려다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영국에는 노예가 없다. 그렇다면 외국에 노예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노예는 영국에서 숨을 쉴 수 없다. 노예들이 영국의 공기를 들이마시면 그 순간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된다. 노예들이 영국에 발을 디디면 족쇄가 저절로 끊어진다. 이는 숭고한 일이고 국가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네, 1785년에 영국 시인 윌리엄 쿠퍼가 쓴 글입니다. 영국에서는 1783년부터 노예 매매 폐지 운동이 크게 확산하기 시작했는데요. 1833년에 영국 의회는 영국 본토와 영국 식민지 전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영국의 일부였던 캐나다에서도 더는 노예를 소유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도망 노예가 미국에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당시 도망 노예들을 도운 지하철도 차장들 가운데는 퀘이커 교도들이 많았는데요. 다시 벤더빌트 대학교 역사학과 리처드 블랙키 교수입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큰 역할을 했죠. 퀘이커 교는 교도들이 노예를 소유하지 못하게 금한 첫 기독교 교파였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일찍부터 노예를 소유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초기 노예 제도 폐지 운동과 지하철도 조직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퀘이커 교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파 사람들도 지하철도 운동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법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지난달에 흑인 노예 30명이 캐나다로 탈출하는 걸 도왔습니다. 그런 행동이 문제라면 당국자들이 날 찾아오면 됩니다. 언제든지 와서 나를 잡아가라고 하세요. 하지만 당국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내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친구들이 와서 감옥을 다 부숴버리겠죠.
네, 1850년에 제정된 도망 노예법에 대해서 노예제도 폐지론자였던 루서 리 목사가 쓴 글입니다. 1850년 도망 노예법은 도망한 흑인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도망 노예를 놓친 보안관, 또 흑인 노예가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리처드 블랙키 교수의 설명입니다.
도망 노예법은 노예들이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제정됐는데요. 하지만 도망 노예법에 대한 반대가 너무 커서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망 노예법이 나온 뒤에 지하철도 조직망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인 건데요. 결국 도망 노예법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4년에 폐지됐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지하철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도 조직망을 통해서 탈출한 노예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 당시 도망 노예를 돕는 일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요. 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정부 공식 기록으로는 뭐 10년 동안 노예 약 1,000명이 지하철도를 이용해서 탈출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리처드 블래키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그건 너무 낮게 잡은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건 또 지나치게 높게 잡은 거라고 하네요.
네.
예, 어쨌든 그 정확한 숫자를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 사실 몇 명이나 탈출했느냐보다는요. 지하철도라는 조직망이 있었고 또 흑인 노예들의 탈출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점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그런데 미국 달러화 지폐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등장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미국 재무부가 10달러짜리 지폐에 여성의 초상화를 넣기로 결정을 하고 과연 누구의 초상화를 새길 것인가 일반인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해리엇 터브먼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해리엇 터브먼이라면은 바로 지하철도 운동과 관계 깊은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이 해리엇 터브먼 역시 도망노예 출신인데요.
예.
이 터브먼은 그 탈출에 성공한 뒤에 다시 남부 노예주로 돌아가서 남아있던 가족을 탈출시키는 등 다른 흑인 노예들의 도망을 도왔습니다. 당시 그 터브먼 외에도 그 노예 출신으로서 지하철도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터브먼은 여성이었고 또 붙잡히지 않고 성공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것 같다고 역사학자 리처드 블래키 교수는 말했습니다. 블래키 교수는 지하철도 운동에 참여해서 도망 노예들을 도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은 탈출을 결심하고 또 실행에 옮긴 도망 노예들 자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하철도 운동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도망 노예들 자신이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노예들 스스로 도망했으니까 말이죠. 도망 노예들이 없었다면 지하철도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이라면 남부와 북부에 있던 해방 노예들이 지하철도 운동이 성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1850년 이후에는 이들 해방 노예가 도망 노예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지하철도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change the subject. change the subjec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 heard you had an embarrassing situation on your first date with Carol.
Do you really have to bring that up in front of everyone right now? Let's please change the subject.
There's no need to be embarrassed with us. We're your closest friends.
I know, but can we still change the subject?
Fine, fine.
본문에서 마이크가 Hey, I heard you had an embarrassing situation on your first date with Carol. 캐럴과 첫 데이트 때 난처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Do you really have to bring that up in front of everyone right now? Let's please change the subject. 너 정말 친구들 앞에서 그 말을 꼭 꺼내야 하니? 제발 다른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에이, 그렇게 당황할 게 뭐 있어. 다 친구들인데. 라고 하자 제이슨이 I know, but we can still change the subject. 알아, 그래도 주제를 바꿀 수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change the subjec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 heard you had an embarrassing situation on your first date with Carol.
Do you really have to bring that up in front of everyone right now? Let's please change the subject.
There's no need to be embarrassed with us. We're your closest friends.
I know, but can we still change the subject?
Fine, fine.
Today's expression is change, C-H-A-N-G-E, change the subject. S-U-B-J-E-C-T, subject. Change the subject.
친구들과 재미있게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가 나서서 야, 우리 얘기 주제 바꾸자 라고 말하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어색해지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바로 Let's change the subject 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대화 중 비밀이 드러나는 걸 피하기 위해 일부러 주제를 바꾸는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요. 여기서 change, change는 바꾸다는 뜻이고 subject은 주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let's change the subject은 주제를 바꾸자 또는 화제를 바꾸자라는 뜻입니다. So when you change a subject, you change your topic of conversation. 그리고 let's change the subject과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let's change the channel 또는 let's change the topic입니다.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친구들 앞에서 제이슨이 데이트 때 난처했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이슨이 제발 주제를 바꾸자고 했죠. Let's please change the subject 라고요.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heard you had an embarrassing situation on your first date with Carol.
Do you really have to bring that up in front of everyone right now? Let's please change the subject.
There's no need to be embarrassed with us. We're your closest friends.
I know, but can we still change the subject?
Fine, fine.
Let's review. When you change a subject, you talk about a new topic of conversation and talk about something different. Change the subject. Let's change the subject.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그리고 민주적 개혁과 건전한 국가 경영을 증진하기 위해 동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순방은 재임 중 네 번째 아프리카 방문입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미국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한 케냐와 에티오피아는 소말리아의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와의 전투를 돕는 우방국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를 방문해 기업가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또 케냐 대통령과 만나 안보, 경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1998년 케냐 미국 대사관 테러 당시 숨진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연합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의 지도자들과 만나 경제 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케냐와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최근 몇 년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은 상호 협력의 정신 아래 이 같은 도전에 맞서 현지 시민들과 함께 일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